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자매님, 은미자매님이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사무엘하 19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할까요?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을 두 분이 읽어주세요.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합니다. 다윗은 승리를 얻었지만 사실은 아들을 잃은 것이죠. 그 눈물은 사적인 슬픔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울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흔들리다, 균열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균열에서, 그 틈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네, 다윗의 울음은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병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마치 패배한 자들처럼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승리가 애도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네, 지도자의 눈물은 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왕의 울음을 보며 방향을 잃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인가? 우리가 이긴 게 맞는가? 그런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늘 전쟁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세계관에는 자비가 없어요. 요압은 지금 당장 일어나 백성에게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왕 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네, 그 말은 무섭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네요. 왕이 눈물을 멈추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요압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압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압은 정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정의는 늘 인간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는 왕의 마음보다는 왕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고 자신의 권력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도력은 단순히 그런 권력체계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 앉습니다. 신앙적인 전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울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울음의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은혜의 증표가 됩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은 이 눈물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하 19장의 시작은 통치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네요. 다윗의 울음은 백성을 부끄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울음을 통해 왕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서, 울음에서, 애통에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슬픔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예배가 됩니다. 다윗의 울음은 회개로 변하고 회개는 곧 새로운 왕권의 기초가 되었죠.
네, 그러면 다윗의 통치는 눈물의 정치였던 거네요. 다윗은 울지 않는 왕이 아니라 울 줄 아는 왕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복귀한다고 기뻐하는 왕을 본다면 어느 백성이 그 왕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울 줄 아는 왕.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연기로 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진심으로 울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움직입니다. 흥미로운 장면이죠. 사람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왕이 사라졌을 때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인간은 늘 구원자를 원하지만 진짜 구원자가 가까이 오면 불편해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순종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맞아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긴 하는데 막상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응답해 주신 대로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면 사실 응답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살아내는 것이 벅차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기쁘긴 하지만 그 앞으로의 삶을 기도 응답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신감을 때때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저는 하나님께 구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입학이 됐고 별탈 없이 졸업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좀 지연이 됐지만 이제 졸업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방식 응답해 주신 게 마음에 아직 안 들었던 적은 아직은 없어요.
네. 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셨는데 막상 가서 대학에 공부를 할 때 힘들면 내가 왜 여기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잘 감당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하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네,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제 마음대로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보자면 왕이 이제 백성들과의 화해를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선지자를 보내실 때 바로 이 동사가 사용되는데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이 화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행위였지요. 다윗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계산해서 그만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먼저 사랑하면 지는 것 같잖아요. 먼저 고백하는 것도 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의 모양이죠.
네, 그러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 안에서도 울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시므이에게로 넘어갑니다. 시므이를 기억하시죠? 예전에 다윗이 피난할 때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돌아오자 또 급히 내려와서 다윗왕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살려달라고 구걸합니다.
시므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말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므이가 정말 회개한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계산한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본문은 그 답을 명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회개의 진위보다 왕의 반응에 초점을 두십니다. 인간의 진심은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왕의 마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맹세합니다. 다윗은 심판 대신 은혜를 선택했어요.
네, 그건 정말 놀라운 선택이네요. 현실적으로는 시므이를 죽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군사적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용서함으로 왕권을 회복해요.
네, 맞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헤세드, 인애, 자비.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헤세드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정의보다 자비가 먼저 나아오는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죄와 심판보다 관계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이야기랑 겹쳐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던 사람들, 또 배신하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배신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뭐 용서로 다시 시작하셨죠.
네, 정확한 연결이에요. 다윗의 이 장면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풍경입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고 배반한 자를 품은 왕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용서의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풍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귀환은 단순히 왕의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귀였네요.
네,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 다윗의 내면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용서를 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순환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요나는 화를 냈잖아요. 나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다윗은 그런 요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네요.
네, 요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용서하기를 거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용서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겠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영웅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늘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점점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자비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를 용서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정치 가운데 침투한 사건입니다.
네, 다윗의 용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징표 같아요.
네, 이제 므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므비보셋의 외모 묘사부터 시작하죠.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을 다시 맞아들이는 기다렸던 있었던 그 겉모습은 참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 속에 므비보셋이 왕을 향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난 그날부터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리다라는 카바라는 단어는 실로 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다윗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계산하고 다들 왕에게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므비보셋은 그저 기다렸어요. 왕이 떠난 뒤로 자기 단장을 멈췄다는 건 아직 왕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슬픔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바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므비보셋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라고요. 그로 인해 다윗이 오해하게 됐는데도 므비보셋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네, 므비보셋이 사울의 집안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났을 때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던 세력은 므비보셋을 이용할 수 있었고 시바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므비보셋은 그러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은혜를 기억했죠. 므비보셋은 왕의 은혜로 살아난 그날을 잊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마음을 은혜의 기억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그게 므비보셋이에요.
네,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이런 거네요. 대부분은 억울할 때 자기 변호를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므비보셋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왕의 은혜를 먼저 말하네요.
맞아요. 누군가 나를 찌를 때 이렇게 은혜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기억된 은혜를 먼저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하죠. 므비보셋은 과거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므비보셋의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남아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므비보셋은 자신이 얻게 될 재산보다 왕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잖아요. 이건 언약의 신앙이고 또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피로 맺은 관계잖아요. 그 언약은 시간과 상황을 넘어 계속됐고요.
네, 므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므비보셋의 마음은 아버지 요나단의 신앙을 닮은 것입니다. 언약은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왕의 판단에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므비보셋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기억은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 기억을 전수했는데 므비보셋은 그런 언약의 기억을 잘 지켜내는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고 이전의 역사의 풍경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노아를 기억하사, 라엘을 기억하사,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회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지금 다시 구원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므비보셋은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 것이에요. 당장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억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인내군요. 인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 행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인내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죠. 인내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신실하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바로 그런 기다림의 신앙의 표상이지요. 므비보셋은 절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절뚝이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다윗은 므비보셋의 말을 듣고 시바와 땅을 나누라고 하죠. 저는 그 장면이 조금 아쉬웠어요. 완전한 정의가 회복되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네, 사실은 이 장면은 므비보셋의 진심을 드러나게 해주는 다윗의 지혜였어요. 다윗이 시바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므비보셋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므비보셋의 진심이 드러나도록 므비보셋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땅이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이 모두 시바에게 재산을 내어줘도 좋습니다. 나는 왕이 왕의 자리에 돌아오신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순간 므비보셋의 마음의 중심에 재산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므비보셋은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윗과 또 온 백성이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므비보셋을 죽여야 합니다. 다시 어떤 도전의 세력이 자라나지 않도록 씨앗부터 첫 순부터 뽑아버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므비보셋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거죠. 므비보셋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게 해주는 과정이 다윗의 질문이었고 이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거짓말한 시바와 진심을 드러냈던 므비보셋의 마음이 숨겨지지 않고 꺼내어진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왕의 평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두 만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므비보셋은 소유보다 관계, 권리보다는 평안을 선택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내 것, 내 것 이런 관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흐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집, 차, 학벌, 관계 이런 소유들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샬롬,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죠. 므비보셋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호하고 인내하고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중 식구들 위해서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백성을 다시 품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겪기도 하고 사람을 향해 분노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윗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슬픔과 후회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를 위로하시되 그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 사랑과 용서와 책임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한 실망과 상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제 감정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 자리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담대히 다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왕이 가까이 오실 때 시므이처럼 또 므비보셋처럼 다양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왕이 거하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태도가 므비보셋처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왕이 왕의 자리에 통치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무기에 자기들의 권력에 자기들의 지혜에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세대와 세대가 갈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사이 가운데 평강의 강을 그 평화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자와 자비로 그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고향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서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랜만에 모여서 좋았고 또 앞으로는 더 열심히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네.
진양 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한 주였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이 다시 찾아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길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했을 뿐더러 진양자매의 말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예로 들어주셨던 군인들 이야기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침반을 제대로 못 보고 계속 길을 헤매고 있어서 직승기를 타고 구하러 왔더니 나침반이 있는데 왜 직승기를 타야 하냐고 거부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하자매 말처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나침반과 같은 율법을 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지만 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밀어내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답답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에게 빛을 비출 것을 작정하시면서 이를 알려주는 한 가지 상징적인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표적이 다뤄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바리새인들과의 설전을 마친 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맹인에는 한 가지 추가 설명이 붙어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거네요.
네, 그렇죠. 후천적인 게 아니라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나요?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이상한 점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죄의 결과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왜 맹인으로 태어난 걸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당시 사회적 통념이 그랬어요. 큰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하면 큰 죄를 지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픈 것도 힘들 텐데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맞아요. 진양자매의 말처럼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이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런 시대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통념을 깨뜨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그 누구의 죄도 아닌 오히려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하셨어요. 맹인은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거라고 하니까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죠. 특히나 당시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았던 거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고 오히려 평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던 맹인에게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맹인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낮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오늘 사건이 빛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실 거라는 걸 말해주는 표적이라고 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맹인을 고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네,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보통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번거롭게 작업을 하시네요.
좀 낯선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찾아냈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다른 환자를 고치실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맹인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건가요?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흙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이 다른 맹인들과는 달리 안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안구가 없다고 하는 건 눈 안이 아예 비어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눈 안에 안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건 뭘 만들기 위해서였던 걸까요?
비어있던 눈 안에 안구를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채워 넣음으로써 새로운 안구를 창조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자, 이렇게 안구가 비어서 아예 빛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이 맹인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빛이 있지만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말씀 속에 등장한 맹인은 안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춘다 해도 전혀 빛을 감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둠, 그리고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또한 영적인 안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했죠?
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을 때 맹인이 밝은 눈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 흙을 빚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던 게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진양자매 말처럼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의 모습으로 맹인의 눈을 빚어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셨으며, 자, 이렇게 맹인의 눈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맹인된 자들의 눈 또한 새롭게 창조하여서 빛을 볼 수 있게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된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해서 볼게요.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갑자기 눈을 떠서 나타났으니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하며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고 묻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했던 일을 전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눈뜬 것에 대해 질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는가?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여기에서 또다시 갈등이 일어날 걸 암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어떤 단어 같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방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자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나요?
선지자라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특히나 당시 사회적 통념에서 장애를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했었죠?
부모나 자기 자신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아 장애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 말은 즉 방금까지 맹인이었던 사람은 큰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야 했고 무시당해야 했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당시에 의인이라고 자평하던 바리새인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맹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맹인이었던 자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불러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진짜 앞을 못 봤던 자가 맞는지 똑바로 말해라.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협박 앞에 부모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의 아들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경험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들은 어쨌든 간접적으로만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진양자매 말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느냐에 따라서 위기 앞에서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어지는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네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서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를 고쳐준 자를 죄인이라고 말해라. 하지만 맹인이었던 자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다른 건 모르겠고 확실한 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에게 계속 같은 걸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묻는 걸 보니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되려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는 게 보이죠?
네, 바리새인들이 엄청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들은 어떻게든 맹인이었던 자의 입을 막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맹인이었던 자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고 있으니 더 분노하면서 어떻게든 맹인이었던 자를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맹인이었던 자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라.
자, 갑자기 맹인이었던 자의 말이 천상유수가 되었죠. 자,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의 맹인은 죄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빛을 경험한 후로는 바리새인들도 당하지 못할 전도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네요.
네, 이러한 맹인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 영적인 맹인들에게 빛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빛을 경험한 이들은 어떠한 세상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맞이한 이들이 또 다른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우리 또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저의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맹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